누가복음 15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 사역. 다섯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최고 도덕성을 가르치신 6장 17절로 49절을 다룰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용서함. 37절은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결단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결단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놓아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노임을 받으리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죄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며 놓아주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으면 결코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한다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 겸손한 영 안에 산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 아닌 자신을 비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그들은 의로 주님께 비판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로 비판하면 그들은 주님께 긍휼로 비판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몇 년 전 나는 스펄전이 설교 가운데 용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용서는 마치 죽은 개를 그 꼬리는 보이도록 놔둔 채 땅에 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한 후에 우리는 아무개가 내게 범죄했죠. 그러나 저는 그를 용서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의 꼬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우리는 또한 그 범죄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그것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한 범죄를 언급할 때마다 우리는 묻힌 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땅에 묻힌 개의 꼬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따르면 용서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범죄를 잊어버려야 하며 그 행한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결코 다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줌. 38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의 되어주는 그 되로 너희도 도로 되어 받을 것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빈센트는 여기서 폼은 주름이 잡힌 헐렁헐렁한 상의를 허리띠를 꼭 묶어 그로 인해 주머니를 형성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준 그 이상으로 항상 되돌려 주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나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는 문제를 생각하는 한 성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그 선물은 많은 생선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성도는 10마리를 나누어 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마리수는 더 줄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그는 덜 주려 하는 그 생각이 원수로부터 온 유혹임을 깨달았습니다. 마귀에게 분개하여 그는 사탄아, 내가 나를 계속 유혹한다면 나는 몽땅 다 줄 테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기꺼이 줌이 필요함을 예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면 우리는 돌려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되어주는 대로 우리도 되어받을 것입니다. 심원한 비유 39절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유대인들 중 지도자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 하며 교만한 종교가들을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해 흠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전통에 따른 종교로 두 눈이 가리워져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경 상태는 그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의 비유는 단순하지만 그것은 사람 구주의 신성한 지혜를 계시합니다. 나는 어떤 철학자도 그러한 비유를 말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심. 6장 40절에서 주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고 계속하십니다. 여기서 선생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제자들이 온전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선생 되시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냄. 6장 41절과 42절에서 주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겸손한 영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우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볼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우리 형제의 눈에 든 티가 우리 자신의 눈에 든 들보를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들보가 우리 눈에 남아있는 한 우리의 시야는 흐려져 우리는 명확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전된 지혜의 말씀 6장 43절과 44절에서 주님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매우 단순하지만 그것은 사람 구주께서 신성한 지혜로 충만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것, 형제의 눈 안에 든 티와 우리 자신의 눈 안에 든 들보, 각각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주님의 말씀하심은 그분의 지혜를 표현합니다. 45절에서 주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냄을 설명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함. 6장 47절부터 49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홍수가 나서 탕루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루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 존재와 우리의 일, 우리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말씀을 좇을 때 그것은 합당한 기초를 가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둘 때 그것은 견고한 기초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 존재와 우리의 일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이들은 어떤 종류의 시험, 어떤 홍수나 탕류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와 우리의 일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 탕류는 이들을 휩쓸어 가버릴 것입니다. 6장 48절의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주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존재와 일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 구주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바위 위에 지어져 탕류에도 요동하지 않는 집은 시험하는 불을 견딜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건축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초 없이 흙 위에 지어져 탕류에 무너지는 집은 시험하는 불에 타버릴 나무와 풀과 지푸로 된 건축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건축자 자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도덕성의 분명한 관점. 6장 17절부터 49절에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최고 수준의 도덕성의 분명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나는 공자의 저서들을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공자의 가르침들의 그러한 수준의 도덕성이 제시되지 못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에 있어서 최상의 가르침은 사람 구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 사람으로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인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생활, 일, 구원하시는 능력은 모두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이 필요함. 6장 17절부터 49절에 묘사된 원칙들을 실행하려면 우리에게는 신성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모든 종류의 존재, 행함, 일의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존재를 가지지 못하며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예로서 사과나무에는 사과나무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려면 사과나무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숭이는 원숭이의 생명을 가집니다. 어떤 동물이 원숭이가 되려면 원숭이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원숭이의 생명을 가질 때만이 원숭이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어떤 종류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존재와 행위와 일의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 묘사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죽음과 부활 전에 그러한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고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분의 갈망은 그분이 땅에서 사셨던 동일한 생명을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좇는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살도록 우리 안에 사십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창세기 2장에 언급된 생명나무가 더하여진 분이므로 그분 자신이 최고 수준의 도덕성입니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은 이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인격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존경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의로우며 무엇에든지 순수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 사실은 한 인격인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의 도덕성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6장 17절부터 49절에서 주님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기도로 읽고 소화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 6장 17절부터 49절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람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 열두를 그분의 사도로 지명하시고 나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이 가르침의 시작과 근원이 그분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허다한 불신자들 앞에서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전에 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옮긴 바 되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온 밤을 기도로 지샌 뒤 주 예수께서는 분명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열두를 지명하시고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분 자신 안에서가 아닌 아버지 안에서였습니다. 결국 그분의 가르침은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6장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러한 배경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두 가지 기본 요소. 근원인 신성한 생명. 6장 17절부터 49절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 기본 요소를 지닙니다. 이 요소들은 신성한 말씀과 신성한 생명입니다. 여기서의 주님의 가르침이 신성한 생명과 말씀의 요소에 기초한 것임을 어떻게 압니까? 35절과 3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상고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돌려받으려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 충만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 충만하라. 이 구절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의 생활을 묘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신성한 생명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좇는 생활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로부터 나면서 받은 신성한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명백히 신성한 생명을 암시합니다. 신성한 생명에 대한 또 다른 암시는 43절과 4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생활입니다. 모든 종류의 과일 나무는 그 고유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생명은 그 나무가 그 과일을 산출해내는 출처입니다. 그 생활은 그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은 근원이고 생활은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가진 좋은 나무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으로부터 삼일 하나님의 표현인 생활이 유출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생명,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은 신성한 생명의 결과요 표현입니다.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과 43절에 좋은 나무들은 둘 다 최고 수준의 도덕성의 근원이 신성한 생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공자는 신성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였고 또 신성한 생명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6장 17절부터 49절과 같은 종류의 가르침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인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한 생명을 아셨고 소유하셨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분 자신은 신성한 생명이셨으며 그분 자신을 제자들에게 신성한 생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르침은 사실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좇아 사셨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 도덕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표현이신 말씀 6장 47절과 48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봅니다.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홍수가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등이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고 일한다면 우리의 합당한 기초를 가지리라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와 행위와 일의 기초입니다. 신성한 말씀은 신성한 생명의 표현입니다. 생명은 내적인 것이고 말씀은 생명을 외적으로 말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불리웁니다. 성경에서 신성한 말씀과 신성한 생명은 하나로 간주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관한 사람 구주의 가르침이 온통 표현인 신성한 말씀과 신성한 생명에 기초하였음을 보아야 합니다. 생명, 말씀, 그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도 말씀도 그 영에 달려 있습니다. 영이 없다면 생명도 없고 참되고 실제적인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의 말인 말씀은 사실 그 영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말씀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그 영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그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을 가졌으므로 생명과 말씀도 소유하였습니다. 나는 그 영이 사실은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며 이 영은 생명이요 말씀이십니다.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말씀을 통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삼.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에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관한 하나님 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신약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신약 전체에 대한 합당한 관점이 없다면 6장 17절부터 49절을 읽을 때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천연적인 방법으로 그릇 판단하여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더러는 이 구절들에 대해 온통 천연적인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의 요소를 결코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해온 대로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관한 사람 구주의 가르침은 그 근원인 신성한 생명과 그 표현인 신성한 말씀의 요소들에 의존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